EBS 라디오 고전 읽기. 한나라 생각.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빼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쥐어 한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1910년 독립운동을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 망명을 할 당시 읊었던 시로 고전읽기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로 더 유명한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요. 적어도 8월 15일 오늘 하루쯤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깊이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전읽기를 아주 깊이 사랑하는 백운철 씨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일지언정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준하 선생님의 자수전에 있는 말로 인사드려봤습니다. 백운철입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할 EBS 성우 이민규 씨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고전읽기 처음으로 함께하시는 분이 계세요. EBS 이동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자리에 앉은 소감 말씀 여쭤도 될까요?
예, 뭐 평소는 일단은 뭐 저희가 EBS에서 네. 교육과 문화 이 생생한 소식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또 이렇게 뭐
직접 참여하셔서
네.
고전읽기로
네네 아주 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고전읽기 들으시죠?
예, 아주 잘 듣고 있고요. 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현 네. 기자님의 이저 열정을 그대로 받아서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다음에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오늘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며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동현 기자 그 방송으로는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뵙는 네. 건 처음 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EBS 안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뭐, 그 장기가 대단하시다고.
장기요?
네.
뭐, 예, 뭐 한 번. 뭐.
모창을 잘 하신다나.
아, 뭐 그래서 그런... 계속 지금 뭐. 네. 아, 뭐, 뭐. 계속 뭐.
계속 뭐. 뭐
아니, 이게 모창이 아니고요. 네. 성대모사 그냥.
아,
단단하게.
성대모사요. 예. 오, 더 기대되는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걸 또 방송에서 할 줄은 뭐 모르겠습니다.
네.
이현우 씨 성대모사.
이현우.
예, 간단하게 그냥
혹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요 정도로 아, 그냥.
네. 근데 성대모사를 네. 자라 장기로 갖고 있으시면 네. 한 분 것만 해서는 절대 장기가 안 되죠.
또 있으시구나.
그럼요. 한 대여섯까지 나와야죠.
뭐 네, 네,
대여섯까지요? 네, 그냥 뭐 그럼 최민수 씨
한번. 네. 네.
모래시계사 유명하죠. 네. 뭐 다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여자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최민수 씨랑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가 평소 모습이에요.
네, 이제 고전읽기가 네. 그립습니다.
네. 근데 아이 네네. 그래도 3세 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은 좀 아쉽죠.
아니 또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아, 그러면 김장훈 씨 모창을.
아, 네.
네. 그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오, 예, 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한번 간단하게 앞부분만.
네.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예.
예, 야,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세번 좋았어요. 처음에, 이게 제일 똑같았어요.
네,
그... 자, 이제 진짜 모창을 하시면 되죠, 이제부터.
그렇죠. 네. 네. 언젠가 모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을 날을 기대하면서.
네.
네. 지금부터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38년 5월 21일 아침 파리의 엘데가에 있는 모르세르 백작의 대저택 별채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모르세르는 다름 아닌 그 옛날 당테스를 배신한 페르낭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장군이 된 그는 파리에서 세도를 부리며 살고 있었다. 이 저택의 별채에서 사는 알베르는 아침부터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놓고 귀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페르낭과 메르세데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로 심성이 곧고 용감한 젊은이였다. 초대된 알베르의 친구들 중에는 내무장관의 비서인 드브레와 신문기자인 보시앙이 있었다. 그곳에 뒤늦게 도착한 샤토 르노 남작은 막시밀리앙 모렐이라는 젊은 대위를 데리고 왔다. 남작은 함께 온 군인을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5일 나는 아프리카에서 위험한 일을 당해 죽을 처지에 있었네. 그때 이 용감한 대위가 나를 구해주었다네. 마침 그날은 대위가 사람을 돕는 날이었다는군.
사람을 돕는 날이라니.
알베르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되묻자 막시밀리앙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저희 가족은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적인 도움을 받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이 9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그날은 불행에 처한 사람을 꼭 도와주려고 애쓰죠.
그러자 알베르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실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분도 제 생명의 은인이랍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분이지요. 저는 지난 봄에 로마의 사육제 행사를 보러 갔다가 뜻밖의 악당에게 납치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죠. 그때 몽테크리스토 백장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그런 이름의 백작은 처음 들어보는군.
귀족사회 일들을 모두 꿰뚫고 있는 샤토르노 남작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지중해에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이 있는데 그분은 그 섬의 영주쯤 되는 분이야. 자기는 이탈리아에서 사지 않았나 싶어. 내가 친구 프란츠와 함께 로마의 사육제를 보러 갔다가 그 유명한 산적 루이지 반파 일당에게 납치되었지 뭔가. 악당은 프란츠에게 몸값 4천 피아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네. 돈이 없던 프란츠는 당황해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지. 그때 마침 같은 호텔에 묵고있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 사실을 알고 기꺼이 도와주었다네.
그분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천만에. 그분이 프란츠와 함께 루이지 반파의 아지트로 몸소 찾아오셨네. 그러자 반파는 주인을 모시는 하인처럼 행동하더군. 백작의 친구분을 몰라 배웠다고 거듭 용서를 빌었다네.
알베르가 로마에서 만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얼마나 신비롭고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한창 설명하고 있을 때 하인이 들어와서 말했다.
기다리던 손님이 오셨습니다.
마침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모습을 나타냈다. 40대 점잖은 그 신사는 어떤 사교 모임에 나간다 해도 흠잡을 데 없는 멋진 모습으로 조용히 미소짓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알베르는 백작에게 자신의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했다. 맨 나중에 새로 새긴 막시밀리앙 모레를 소개하자 백작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이야, 대위께서는 군복이 잘 어울리시는군요.
이윽고 식사가 시작됐다. 백작은 식사 예절 또한 더없이 훌륭했다. 게다가 터키,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 두루 돌아다니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으므로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백작에게 매료당하고 말았다. 그가 가진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간간이 보이는 학문적 깊이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백작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입을 모아 백작을 칭찬했다.
와, 정말 멋진 사람이군.
품격을 갖춘 귀족이 아닌가.
식사가 끝난 후 막시밀리앙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말했다.
머무르실 곳은 정하셨습니까? 결혼한 제 누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 아담한 별채가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파리에 있을 때는 그곳에서 지내곤 합니다.
모렐 대위, 고마워요. 머물 곳은 정했지만 당신의 동생을 기꺼이 만나보고 싶군요.
이윽고 알베르의 친구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다. 헤어질 때 막시밀리앙은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누이 동생의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알베르가 친구들을 배웅하는 동안 응접실을 둘러보던 백작은 벽에 걸린 금빛 액자 속의 그림 한 점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어느 여인의 초상화였다. 알베르가 돌아오자 백작이 말했다.
대단히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그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백작님을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베르는 백작을 부모가 살고 있는 안채 응접실로 안내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이번에도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온갖 훈장으로 가슴을 장식한 장군, 즉 알베르의 아버지 모르세르 백작의 초상화였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모르세르 백작이 모습을 나타냈다. 마음난 짓한 나이지만 그는 백발이 성성해 보이며 훨씬 늙어 보였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파리에 오자마자 이렇게 공훈이 많으신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은퇴 후 한때 정계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귀족원의 일과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백작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 프랑스가 발전하는 모양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칭찬하자 모르세르 백작은 좀 으스대는 태도로 말했다.
마침 오늘 귀족원의 회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모시고 가도 좋습니다만.
아, 저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은 백작 부인을 뵙는 즐거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때마침 모르세르 백작 부인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부인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문어귀 위에서 잠시 비틀거렸다. 그러나 곧 몸을 추스르고 기품 있게 다가와 인사했다. 아들을 구해주신 분을 만나게 되니 마음이 떨리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역시 정중하게 답례했으나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귀족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제 아내에게 손님 접대를 맡기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모르세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은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실례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뵙죠.
물론입니다. 그럼 이만.
알베르가 백작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모르세르 부인은 괴로운 듯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얘야, 몽테크리스토란 이름은 가문의 이름이냐?
자기에 그냥 붙인 것이겠죠. 그분은 자기가 벼락귀족이라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여러모로 봐 상당히 높은 신분임에 틀림없어요.
알베르는 어머니의 괴로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사뭇 들떠 있었다. 어머, 이 반디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 갑자기 춥죠. 닭살이 오두둑. 배미용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왜 그러시죠?
장기자랑님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저도 좀 네. 닭살이 오네요. 네.
그리고 또.
기자님. 네. 오, 연기에도 재능이 있으신 듯해요. 만능 기장님. 조민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 아니시죠?
운철님, 회장님 태극기 개항하셨는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낭독 잘 들을게 하고 하트를 마구 찍어주신 7833번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개항하고 왔습니다.
저도요. 네.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몽테크리스토 너무 재밌어요. 32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퀴즈도 이번에는 오늘 퀴즈는 우리 또 기자님이신데 이번엔 기자님.
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제가 오늘 퀴즈 먼저 내드릴게요. 네.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오늘 이 말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이 몇 마리를 구입할까? 요게 퀴즈입니다.
쉽지 않아요.
네, 말 구매가 되게 중요한 거였나봐요. 네.
잘 듣고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을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어질 낭독 잘 들으시면 정답 맞히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리고 또 민규 씨.
네.
소개해 주실 거 있죠?
네, 그리고 고전읽기 진행자 백운철 씨가 출연하는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의 고전읽기 가족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저는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공연은 재밌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운철 씨. 네. 음악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곡은요, 그룹 팬텀이 신곡 냈네요. 팬텀에 다 알아!
팬텀은 다 아는군요.
그러게요.
네. 팬텀에 다 알아들으셨고요. 지난 주말에 TV가 망가졌어요. 오랜만에 듣게 된 라디오 너무 귀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고 9886번님께서 문자 주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9886번님 댁에 TV가 망가진 사실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그렇게요. 저기 이동현 기자님은 노래방 좋아하세요?
노래방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3068님께서 네네. 귀 쫑긋합니다. 동현 기자님 언제 날 한번 잡읍시다. 노래방 한번 가시죠. 완전 압권이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네.
어떤 부분이 압권이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노래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퀴즈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낭독 이어갑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사들인 집은 샹젤리제 근처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대저택이었다. 정원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고 건물은 나무 사이로 보일 듯말 듯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태운 마차는 숲 사이로 들어갔다. 현관엔 백작의 충실한 하인인 알리와 새로 고용한 집사 베르투치오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백작보다 먼저 파리에 와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둔 것이다. 새 집에 들어선 백작에게 베르투치오가 말했다.
공중인이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작이 응접실로 들어서자 공중인은 공손히 인사하고 나서 용건을 보고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님, 원하시는 대로 오테오 숲에 있는 별장을 사두었습니다. 전주인은 검찰총장인 빌포리 씨의 장인 생매랑 후작이지요. 총장 부인이 세상을 뜨기 전에는 빌포리 씨도 자주 들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새 부인과 결혼한 후로는 돌보지 않아서 꽤 낡았습니다.
그래요. 좋은 집을 골랐어. 사례는 약속대로 하리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만족해하며 말했다. 이튿날 오후 2시쯤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 앞에 두 마리의 훌륭한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멈추었다. 그 마차엔 흰 조끼에 금주를 두른 신사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어딘지 교활해 보이는 그 신사는 발에서도 갑부로 손꼽히는 은행장 당글라르 남작이었다. 재빨리 저택의 하인에게 달려간 마부가 당글라르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집에 계시긴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만나실 수가 없다는데요.
알았네. 어차피 돈이 필요한 건 그쪽이니까 돈을 빌리고 싶으면 나를 만나러 오겠지. 명함이나 전하고 오게.
당글라르는 기분이 상한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시각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2층 거실의 창문에서 망원경으로 당글라르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차가 사라지자 그는 집사 베르투치오를 불렀다.
자네, 내가 좋은 말 두 마리 사놓으라고 한 거 기억하지? 지금 저 마차를 끌고 온 말이 좋겠군.
하지만 그 말은 당글라르 씨가 16,000프랑에 사들여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간에서는 팔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무슨 소리. 당글라르는 돈이 남는 일이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 말을 두 배의 값으로 사서 5시까지 새 마구를 갖추어 놓도록 하게.
백작은 엄명을 내리고 휴식에 들어갔다. 5시가 되자 베르투치오는 백작이 명한 대로 그 말들을 사들여 마차에 메어놓았다.
수고했네. 이제 그 은행가를 만나러 가야겠어.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새로 사들인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 잠시 후 마차는 거리를 힘차게 달려 어느 호화로운 저택 앞에 멈추었다. 파리의 백만장자가 된 은행가 당글라르의 집이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응접실로 안내됐고 잠시 후 당글라르가 으스대며 들어섰다. 인사를 나눈 후 당글라르는 잔뜩 의심하는 눈초리로 입을 열었다.
백작, 톰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좀 애매한 점이 있더군요. 톰슨 회사의 편지에 의하면 저희 은행에서 백작께 언제든 무제한으로 돈을 대출해드리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톰슨 회사를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에서 무제한이라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혹시 대개 은행에 돈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백작이 비꼬는 것을 눈치챈 당글라르가 안락의자에 번듯이 앉아 거만하게 받아쳤다.
설사 100만 프랑이라고 해도 백작이 요구하시는 금액 정도는 있습니다.
100만 프랑이라고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려.
그 정도의 돈은 제 지갑 속에 언제나 들어있지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지갑을 열고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50만 프랑짜리 수표 두 장을 슬쩍 내보였다. 당글라르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빛이 변했다.
아무래도 톰슨 회사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괜찮습니다. 이곳 말고도 다른 은행 두 곳과 이미 교섭을 하고 있으니까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일어서려 하자 당글라르는 갑자기 비굴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다.
백작, 용서하십시오. 대출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금액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한 600만 프랑 정도는 어떠십니까?
당글라르는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었다. 현기증이 났지만 곧 비굴한 미소를 띠며 간신히 대답했다.
600만 프랑이라. 좋습니다. 대출해드리죠.
백작은 먼저 500만 프랑을 내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만약에 제가 집을 비우면 집사에게 영수증을 맡겨놓겠습니다.
당글라르는 이 거물급 고객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듯 자기 아내를 인사시켜드리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마침 당글라르의 부인에게도 손님이 와 있었다.
네모 장관의 비서로 있는 루시앙 드브레시가 와 있는 모양입니다.
드브레시라면 저도 만난 일이 있죠. 함께 만나도 좋습니다.
당글라르는 요란스럽게 치장한 여러 개의 방을 지나 백작을 부인의 방으로 안내했다. 부인은 마침 드브레에게 동화 속 주인공 같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실제 인물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몹시 반가워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서는 파리에 1년 동안 머무르실 예정이라오. 그동안에 우리 은행 돈을 600만 프랑이나 쓰시겠다는구려. 아마도 앞으로 훌륭한 무도회나 파티를 자주 여시겠지. 그때는 잊지 말고 우리도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소개하는 당글라르의 말은 너무나 천박했다. 부인은 백작이 1년 동안에 600만 프랑이나 쓸 것이라는 말만으로도 홀딱 반해서 말했다.
어머나, 파리에서는 여름에 무도회도 연극도 별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즐길 것이라고는 그저 말을 타고 교회로 달리는 것 정도랍니다. 백작님도 말 타시는 걸 좋아하시죠?
물론입니다, 부인. 실은 오늘 오후에 아주 좋은 말을 손에 넣었지요. 드브레 씨, 내 말을 봐주시겠어요?
백작은 드브레를 창가로 데려갔다. 드브레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너? 저 말은 바로 부인의 말인데요.
창가로 달려간 당글라르 부인이 소리쳤다.
어머나! 정말이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당글라르, 당신 짓인가요? 당신이 저 말을 팔았나요?
여보, 그 말이 너무 사나워서 당신이 사고를 당할까 봐 그랬어. 더 훌륭하고 온순한 말을 사줄 테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부인을 달래는 당글라르에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당황스러운 신용을 하며 말했다.
이런, 그 뜻밖이군요. 저 말은 집사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오늘 아침에 3만 프랑을 주고 샀다더군요.
당글라르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쯤에서 작별하고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당글라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부인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부인이 사랑하는 말을 돌려보내니 부디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2시간 후 이 편지와 함께 당글라르 부인에게 말을 돌려보냈다. 그 말에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새로 갖춘 마구가 그대로 얹혀 있었고 두 말의 귀에는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박혀 있었다. 이로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당글라르와 그 부인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다.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32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답은 말이죠. 당글라르의 말이라면 더더욱 사야겠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게시판으로 이상식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정답 말이요. 제 두 딸이 명언을 하네요. 딸들도 이제 고전 읽기 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고 하네요. 네. 이상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답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우리
이거 그 모창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동현 기자께서
네,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우연히 또 뭐 필연이 되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이동현 기자님. 네. 곡명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입니다. 최.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아, 의지가 네. 의지가 있으신 그 기분이 더 좋아요. 네.
정훈영님께서요, 이 기자님 티셔츠 네. 잘 어울리십니다 하고 글 올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금방 이렇게 팬이 많이 그래요. 생기네요. 네. 네. 그리고
네, 문자로 977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좋은 소설 다시 한번 읽고 싶을 정도예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소설 네. 알렉산드르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검찰총장의 아내 빌포르 부인이 사륜마차를 타고 나들이를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당글라르 남작 부인이 훌륭한 말을 선물 받았다면서 타보라고 마차를 보낸 것이다. 사륜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은 무서운 속도로 달렸다. 마부는 미친 듯이 달리는 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들은 막무가내였다. 그 시각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말에 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차를 자기 집 문 앞에 세우라고 하인 알리에게 지시했다. 빌포르 부인이 탄 마차가 집 앞을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 알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놀라운 솜씨를 발휘해서 말들을 멈추게 하는 데 성공했다. 마차 안에는 빌포르 부인과 7-8살 난 사내 아이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서워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때 백작의 하인들이 나와서 기절한 빌포르 부인을 집 안으로 옮겨 간호했다. 잠시 후 빌포르 부인이 눈을 떴다.
깨어나셨군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예, 저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당신이 그분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남자아이는 아직 혼수 상태였다. 백작은 상자에서 핏빛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이의 입술에 그것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떴다. 빌포르 부인은 너무나 감격해하며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되풀이했다. 아이는 정신이 들자 대뜸 어머니를 뿌리치고 약병이 들어있는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상자를 열어젖히고 약병의 뚜껑을 열려고 했다.
안 돼. 그건 만지면은 안 돼.
백작이 당황해서 말했다.
그 약은 냄새만 맡아도 위험하단다. 그 약 한두 방울은 널 깨웠지만 그 이상 마시면은 치명적인 독약이 돼서 널 죽게 만들 수도 있거든.
빌포르 부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아들의 팔을 끌어당겼다. 이윽고 두려움이 가라앉자 부인은 상자 쪽으로 힐끗 시선을 던졌다.
방금 제 아들에게 먹인 그 영약이 무서운 독약이었나요? 냄새만 맡아도 위험하다고 하셔서...
예. 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은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묘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약은 좋은 진정제도 될 수 있겠군요. 그럼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그 약의 사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서요.
기꺼이 가르쳐드리죠.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약은 세 방울이면 피가 폐로 몰리고 여섯 방울이면 숨이 멎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가르쳐만 주신다면 꼭 주의해서 사용하겠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부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약의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저희 모자를 구해주시고 이런 친절까지 베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남편이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작은 하인 알리에게 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일렀다. 이로써 빌포르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하려던 백작의 계획은 성공했다. 이튿날 빌포르가 그를 방문한 것이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므로 인사를 하려는 것이었다. 빌포르의 냉정하면서도 의심 많은 표정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빌포르는 침착한 백작의 미소 속에 무서운 복수의 기운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집사 베르투치오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에 백작의 명령이라면 충성을 다했다. 어느 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그에게 말했다.
베르투치오, 오늘 밤 오테유의 새로 산 별장을 보러 갈 걸세. 길은 마부가 알고 있으니까 자네도 함께 갈 준비를 하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울창한 숲을 20분쯤 달려서 오테유 근처에 다다르자 항상 용감하던 베르투초의 얼굴이 왠지 창백해져 있었다. 별장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차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새 별장 앞에 멈추자 별장직이 노인이 달려나왔다.
소식 들으셨겠죠?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열쇠를 주시지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곳에 자주 들렀나요?
웬걸요. 안 들르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들리셨습니다만.
노인에게서 열쇠를 받아건 건네받은 백작은 베르투치오에게 등불을 들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손볼 곳이 많았지만 어쨌든 유명한 생메랑 후작의 별장답게 넓고 호화로웠다.
이쪽에 비상구가 있었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베르투치오를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캄캄한 정원으로 내려갔다. 백작을 따라 정원으로 내려가는 베르투치오는 놀랍게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의 나무숲에 이르렀을 때 그는 느닷없이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백작님.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베르투치오, 왜? 무슨 일인데?
주인님, 제가 이곳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베르투치오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빌포르 검사를 죽였다고 고백했다.
뭐라고? 빌포르라고 했어?
그분을 아십니까?
자네, 그 일을 내게 모두 이야기해보게. 내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지.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베르투치오는 백작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네, 문자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54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자님, 이 기자님 덕분에 계속 빵빵 터졌어요. 아우, 우울했는데 감사해요. 연기도 네. 굿! 보내주셨습니다.
네, 1817님 문자도 소개해주세요.
네, 아, 1817님, 예, 5446님 감사드립니다. 예. 몬테크리스토 뮤지컬로도 보고 싶을 정도로 좋네요. 네, 이렇게 네. 말씀하
뮤지컬 했죠.
네. 하고 있을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그 아트홀에서.
네, 제가 그 본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주 크게 포스터 딱 걸리더라고요.
네. 민규 씨, 다음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에일리가 부릅니다. You and I.
You and I. 에일리?
네, 네. 에일리의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아주 시원하게 잘 부르네요.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베르투치오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나폴레옹 황제를 섬기던 육군 중이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귀향을 간 후 형은 마르세유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베르투치오는 마르세유의 젊은 검사 빌포르에게 범인을 잡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을 싫어한 빌포르 검사는 범인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베르투치오의 형을 욕하고 살인범을 감싸는 것이었다. 형제 간의 우애가 유난히 돈독하던 베르투치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빌포르 주위를 맴돌며 형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렸다. 얼마 후 빌포르는 파리로 옮겨갔다. 그를 뒤따라온 베르투치오는 빌포르가 오테우의 별장에 자주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별장엔 빌포르의 애인이 있었다. 그 무렵 빌포르의 부인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빌포르는 장인 내외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그 여인을 장인의 별장에서 살게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빌포르가 별장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베르투치오는 그 집 정원에 숨어서 빌포르를 기다렸다. 곧 빌포르가 정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정원에 땅을 파고 조그만 상자를 묻는 것이었다. 빌포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베르투치오는 그가 일을 다 끝냈을 때 재빨리 단도로 그를 찔렀다. 빌포르가 정원에 푹 쓰러지는 것을 보고 베르투치오는 조금 전 그가 묻은 상자를 파가지고 도망쳤다.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살아있는 갓난아기였다. 여기까지 들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물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했어?
저는 그 아기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아기네 자식이지만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기를 혼자 살고 있던 제 누님에게 맡겼습니다. 마음씨 착한 누님은 그 아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렀답니다. 이름은 베네데토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성격이 아주 난폭했어요. 자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저를 길러준 제 누님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지요.
그는 그 아이가 이탈리아에서 악당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이곳을 그렇게 두려워했군. 하지만 걱정 말게. 빌포르는 죽지 않았다네.
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악당은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네. 그는 지금 더욱 출세해서 파리의 검찰 총장이 되어 있지.
세상에,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산채로 땅에 묻는 그런 악당이 검찰 총장이 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그 이후 오랫동안 파리에 돌아오지 않았고 또 다른 일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빌포르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르투치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다 낡은 오테우의 별장을 호화롭고도 품위 있게 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막시밀리앙 모렐의 여동생 집을 방문했다. 모렐 회사에서 일하던 에마뉘엘과 결혼한 줄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빠가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다고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뺨이 발갛게 달아오는 줄리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인사했다.
저야말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부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백작은 애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우아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에마뉘엘 부인에게 인사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백작의 찬사에 막시밀리앙이 사랑스러운 듯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를 도와주신 어떤 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줄리는 수줍어하면서 벽장 속에서 수정 상자 하나를 꺼내어 가져왔다. 이건 저희 집안이 파멸하기 직전 어떤 귀한 분이 저희에게 내리신 구원의 손길이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결을 결심한 순간에 이 편지와 지갑이 저희를 행복으로 인도했답니다. 줄리는 수정 상자 속에서 붉은 비단 지갑과 한 통의 편지를 꺼내며 그 편지와 지갑에 얽힌 한 영국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백작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린 그저 선원 신드바드라고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그분의 본명을 알고 싶답니다. 백작께서 혹시 선원 신드바드라는 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시면 부디 저희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은 제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군요. 혹시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닐까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때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가끔 그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나온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셨답니다.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앙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백작은 현기증을 느끼듯 이마에 손을 대고 일어났다.
어디가 편치 않으신가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간신히 감정을 가라앉힌 후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가끔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백작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그 집을 나왔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해드려야죠.
네,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오늘 말을 구입했는데요. 과연 몇 마리를 구입했을까요가 퀴즈였는데 정답은 두 마리였습니다.
네. 두 마리였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이죠, 이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이동현 기자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 두 마리입니다. 집에만 있어야 해서 지루한데 이 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요. 감사해요. 2923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민규 씨가.
네, 반대로 정훈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말 두 마리. 광보절에도 고전의 향연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으로부터 독립뿐만 아니라 더위로부터도 독립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덥죠, 오늘도.
네, 공감됩니다. 더위부터 독립.
이번 주 일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죠. 그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한풀 꺾인다고 하기는 하는데
가을이 오니까 여름이 밀려나야죠.
네, 다음 주에 처서가 있기도 해요.
빨리 꺾였으면 좋겠어요.
모기가 침을 못 쏜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처서. 예. 그렇구나. 예, 이게 한풀 꺾여야지. 이건 뭐 더워서 어디 살겠어요?
그래요, 네, 더워요.
어떻게 이동현 기자님은 이 더위 어떻게 나셨어요?
예, 더위는 항상 뭐 책과 함께, 고전 읽기와 함께 네. 하시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아주 순발력이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규 씨는요?
네. 저요? 네. 저는 열심히 고전 읽기 하면서 다른 방송 하면서.
아니, 제가 왜 여쭈었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있으신 분은 더위 견뎌내기 힘드시지 않아요?
아, 네. 땀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도 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우리 민규 씨.
저는 에어컨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또 우리 그 이 전기 난에 또 우리가 예, 고생 좀 했잖아요.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씨는 잘 견디시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네. 딱 이제 나오는 시간이 정말 해가 뜨거울 때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번쯤은 네.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뜨거운 태양 속에 있어야 네. 내가 다음 해를 또 다시 살아내지 않을까.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자꾸 피하다 보면은 네. 자꾸 내가 이렇게 위축될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뜨거운 태양 속에서 네. 한번 딱 쫙 내고 네. 그 그늘 속에서 여유를 한번 느낄 때 내년을 살 수 있는 뭔가 씨앗을 내 몸에 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동현 기자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예, 아,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저 예전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 한번 목소리를 싣고 싶다. 네, 바로 오늘이 제 꿈을 이루는 날인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네.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를. 네. 네. 고전 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은 투빅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겨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